VOA 세계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밤 사이 러시아 드론 14대를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샤헤드 드론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중부 6개 지역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산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로 추정되는 서방 로켓을 사용해 쿠르스크 지역 세임강 다리를 파괴해 민간인을 대피시키려는 자원봉사자들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늦게 텔레그램을 통해 쿠르스크 지역이 처음으로 서방산 로켓 발사대의 공격을 받았다며 아마도 미국산 하이마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16일 크유군이 러시아 침공을 시작한 지 11일 만에 쿠르스크 일부 지역에서 1에서 3km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부터 이 지역 1,1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82개의 정착촌을 장악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 수치가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진격한 규모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화상 브리핑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1.5km 떨어진 말라야 롱냐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그곳에서의 전투를 통해 크이우군이 많은 포로를 생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최소 9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17일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기 창고를 공격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성명에서 이번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여성과 두 자녀가 포함됐으며 다른 5명은 부상을 입었고, 그중 2명의 부상은 치명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나바티에 지역에서 발생한 공습으로 인한 이번 피해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이 국경을 넘어 거의 매일 포격을 주고받은 이후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진 가장 큰 피해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공군이 이스라엘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약 12km 떨어진 나바티에 지역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무기 창고를 밤새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16일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을 비롯한 일본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이후 일본의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계획을 방해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민당 소속인 이시바 전 방위상은 지난 13일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한 것처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해 점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면서 양측은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6일 수단 군부의 내전을 진정시키기 위한 평화회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톰 페리엘로 수단 특사는 이날 X, 즉옛 트위터를 통해 준 군사 조직 신속 지원군은 여전히 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군도 이곳에 오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상 16도에서 26도, 최고 영상 26도에서 영상 33도로 예상됩니다. 모레인 월요일도 전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주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음악의 도시 내시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위스키와 컨트리 음악으로 유명한 테네시주 내시빌은 정말 자체만으로도 많은 매력을 지닌 도시인데요. 워낙 도시 자체가 관광도시로 유명하기도 하고 여기 계신 로컬분들도 친절하기로 소문나서 내시빌을 방문하시는 누구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화에서는 내시빌 근교 작은 도시 아담스에서 이루어지는 양식 식사 예절 강의, 지금의 내시빌이 가진 컨트리 음악에 대한 명성을 있게 한 발원지와도 같은 라이브 펍 로버츠 웨스틴 월드, 테네시 위스키를 제조하는 로컬 양조장인 내시빌 크래프트 양조장을 함께 방문해보고 내시빌의 매력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되셨나요?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후 전문 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시주 내시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음악의 도시라고 알려진 이곳은 음악 문화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뿜는 도시라고 하는데요. 내시빌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진 위스키로도 유명한 도시입니다. 저는 이 남부 도시에서 경험해보게 될 일에 엄청 신이 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진정한 테네시 위스키를 양조하는 증류주 공장을 방문해 양조 과정을 체험해 보았고 또 시음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My name is Bruce Boyko. I'm the founder and
내시빌 크래프트 디스틸러리의 창립자이자 증류주 제조자입니다. 2011년부터 사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전 이미 1988년부터 개인적으로 양조를 해왔고 증류주 제조에 관심을 갖고 제조법을 배우다 직접 증류소를 열게 됐습니다. 위스키는 테네시주의 전통적인 술인데 저희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래프트 진을 얼른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Crane City Gin is a delicious mild gin.
Crane City Gin은 뉴 아메리칸 스타일의 순한 진입니다. 드라이 진과 달리 이건 약간 단맛이 느껴질 겁니다. 저희는 베이스 알코올을 저희가 만드는데 프루프를 낮춰서 드라이한 맛을 줄였죠.
Great. I'm actually excited about this because my favorite alcohol is gin.
Oh, good.
Very clean and nice.
Good.
사실 기대가 많이 돼요. 진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술이거든요. 깔끔하고 맛있어요.
Oh, my gosh. Wait. I think I do smell that herb.
약초 향이 느껴져요.
Yeah, the cardamom and the fennel are both pretty prominent in there.
네, 카르다몬과 펜넬이 상당히 두드러지죠. 화이트 위스키를 드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특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위스키는 최소한 43.5도라는 의미죠. 모든 위스키는 최소 40% 이상이니까 그리 높은 건 아니에요.
I haven't even had my lunch yet, but cheers.
Cheers.
아직 점심도 안 먹었지만 건배.
Oh, it's actually pretty good.
오, 맛있네요. 사람들이 왜 화이트 위스키를 찾나요?
A lot of people, especially if they're really interested in distilling, they want to taste the
증류주 제조 과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숙성되지 않은 위스키를 맛보고 싶어 합니다. 통에 들어가기 전에 증류주의 맛을 느껴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면 숙성 과정의 참맛을 알 수 있으니까요. 첫째, 맥주를 만들고 둘째, 맥주를 증류하고 셋째, 증류액을 통에 넣는 겁니다.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 발효시켜 위스키 양조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증류소에서 나는 냄새는 갓 구운 빵과 같았고 달콤했습니다.
we tend to use local, organic, or otherwise.
저희는 환경 파괴 없이 재배된 지역 내 유기농 농산물들만을 사용합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재배된 곡물은 구입하지 않죠. 가격은 더 비싸지만 그렇게 구입하면 지역 사회에도 도움이 되죠. 밑에서 증기가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오늘은 저온 가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종 증유 단계거든요.
107
proof. Oh my gosh, so strong. Proof이에요. 정말 높네요.
내셔빌 허니는 저희가 제조한 스파이스드 허니 리커인데요. 생강, 카드멈, 레몬, 계피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허니 리커입니다. 달콤하지만 향도 강하죠. 생강이 많이 들어있어서 단맛과 향신료의 균형이 느껴질 거예요. 벌써부터 식도가 뜨거워져요. 감기에 걸렸을 때 정말 좋은데 따뜻하게 데워서 토디로 먹어도 되죠.
Very good. Cheers.
정말 좋네요. 건배.
제가 금방 여기서 만들어진 내슈의 허니 위스키를 마셔봤는데요. 진짜 꿀맛이 나요. 되게 신기해요. 향도 꿀향이고 맛도 꽤 달콤합니다. 맛있어요. 여기 와서 한번 꼭 마셔보기를 추천드립니다.
Jack Daniel's is the biggest brand of whiskey in the world. Jack Daniel's는 세계 최고의 위스키 브랜드입니다. 테네시주에서는 많은 위스키가 제조돼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데 사실 위스키 증류소를 과거의 규제 없이 주 전역에서 자유롭게 열 수 있게 된 건 불과 2009년부터였습니다. 2009년에 주 정부에서 증류소 규제를 푸는 법령을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주에는 30여 개의 증류소가 생겨났습니다. 내시빌은 정말 흥미롭고 활기차고 번창하는 도시입니다. 창의력도 가득하고 음악도 아주 중요한 일부분이죠. 시장 규모 자체는 아주 크지 않아도 창의적인 분위기 조성에는 한 몫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내시빌을 방문한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내슈빌을 방문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건 바로 음악인데요. 관광객들이 주요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1950년대부터 음악의 도시라는 별명을 지닌 내슈빌을 더 잘 알기 위해 조니 캐시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도시 전체에 묻어나는 조니 캐시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니 캐시 박물관이 여기 있네요.
여기.
조니 캐시는 무법자 이미지도 있었지만 동시에 다양한 관객을 위해 컨트리 음악을 더욱더 즐겁게 만드는 남다른 재능을 가진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도시와 미국에서 알아주는 전설적인 인물이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세계 최초의 컨트리 음악 스타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물관을 나선 후에도 음악을 통한 내슈빌의 매력을 계속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예로 로버츠 웨스턴 월드는 내슈빌 고유의 컨트리 공연이 열리는 대표적 사교회장 같은 곳입니다.
My name is Brendan Malone. I've been working here at Roberts Western World now for about
제 이름은 브랜든 말론이에요. 전 이곳 로버츠 웨스턴 월드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그 전부터 이곳을 매일 찾아오곤 했어요. 이곳은 홍키통크의 천국이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여기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그러더군요. 역사적인 홍키통크 술집인 로버츠 웨스턴 월드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처음 이곳에 들어섰을 때 스틸 기타 연주가 들리고 사람들은 춤을 추고 있었어요. 제 고향처럼 느껴졌죠. 이 도시로 이사 와서 5일 만에 이곳에서 일하게 됐어요.
John Shepherd. I work here Sunday, Monday and Tuesday.
셰프드라고 합니다. 여기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에 일을 합니다. 예전엔 이곳에서 일주일에 8일을 일했습니다. 일요일에는 두 탕을 뛰었거든요. 로버트랑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들었어요. 네, 30년 동안 로버트와 함께 일했죠. 로버트와의 첫 만남을 얘기해드리죠. 전 이곳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로버트가 머천트 호텔에서 누군가를 뒤쫓아 나와서 여기로 뛰어들어왔죠. 로버트는 크롬 389형 권총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리를 쳤죠. 그거 치워, 로버트. 그렇게 해서 만났습니다. 내시빌은 이제 제 고향입니다. 원래 고향으로 생각하고 온 건 아니고 성공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왔었죠.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은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음악의 꿈과 성공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걸 빨리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홍키통크는 컨트리 스타일을 일컫는 말이에요. 홍키통크는 호프집 같은 이 컨트리 술집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의 스타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We've been here 46 years.
4월 2일이면 46년째가 되네요.
And just this whole strip is now.
이제 이 거리는 전부 홍키통키 술집이에요.
And so the way it is right now.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칩니다.
Yeah, we got a plenty of boots here. We once used to.
네, 우리는 부츠가 정말 많아요. 한때 웨스턴 의상을 팔기도 했거든요. 동시에 홍키통크 술집도 운영하면서요. 때론 그냥 신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양복 입은 사람이 와서 자기 구두를 벗더니 부츠를 신고 그냥 가려고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다신 발을 못 붙이죠. 부츠는 돌려받았어요.
이곳은 발을 딛는 순간 마치 조니 캐시 시대로 되돌려 보내주는 타임머신과 같아서 가장 인기 있는 곳 중 하나라 해요.
Because country music is
컨트리 음악은 서민의 음악이에요. 컨트리 음악에는 모든 주제가 담겨 있죠. 진짜 컨트리 음악을 느끼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세요.
여기서 부츠를 본 후에 저는 시내에서 홍키통크 스타일의 부츠를 찾기 위해 나섰습니다. 다양한 가게에서 수많은 디자인을 팔고 있어서 구경하기에 즐거웠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츠를 찾았으니까 이제 매칭이 잘 되는 모자를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보자. 이것도 예쁠 것 같은데.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총만 있으면 돼요.
내슈빌에 방문하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고 빨리 보고 싶었어요.
내슈빌에 오시면 놓치지 말아야 할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컨트리 뮤직 크롤러입니다. 제가 이제 이 크롤러를 타고 도시 한 바퀴를 돌면서 도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내슈빌 밤문화를 볼 수 있어 신나 있었는데요. 트롤리를 타며 위스키 한 잔도 하고 바삐 움직이고 북적거리는 음악 도시의 밤문화를 볼 수 있었던 완벽한 조합이었어요. 중간에 내려서 다양한 바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 양조업자들이 술을 얼마나 창의적이게 만드는지 알게 된 후에 대표적인 내슈빌 칵테일을 마셔보았습니다. 음악과 위스키는 재미있는 밤을 위해선 필수적이에요. 내슈빌의 컨트리 음악에 대한 사랑은 이 장르에 익숙지 못한 저에게도 전염되었는데요. 다양한 친구들과 트롤리를 타고 거리를 달렸을 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 제 귀에 들렸었고 수많은 소규모 바비큐 식당들과 다양한 음식 노점의 풍경과 냄새를 즐겼습니다. 매 구역마다 미국 음악을 기념하는 것 같았고 익숙한 얼굴들도 발견했어요. 밝은 도시 아래서 윈도우 쇼핑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도보 여행을 하면서 역사적인 건물과 유명한 공연장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행하면서 저는 진정한 홍키통크를 경험해보고 싶었는데요. 밤이 되자마자 마치 저는 내시빌의 일부가 된 것 같았고 춤을 추며 밤을 보낼 준비가 되어 로버츠 웨스턴월드로 다시 향했습니다. 낮에 들렀던 로버츠 웨스턴월드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밤에는 어떨지 궁금했었는데요. 제가 마주한 것은 약속대로 완벽한 홍키통크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지 즐거웠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서 수많은 카우보이를 보았고 많은 컨트리 음악을 들었지만 직접 와보니 노래마다 마음과 열정이 가득 차 있었고 또한 가족의 가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 이 지역의 문화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직접 내시빌에 와보니까 참 도로도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도시가 굉장히 북적이면서 활기찬 기운이 들어요. 살 것도 굉장히 많고 보면 사람들이 되게 재미있게 거리를 걸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좋네요.
예절 수업을 들은 뒤엔 남부 문화에 대한 깊은 존경과 이해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내시빌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하는 증류주 공장도 투어해보고 위스키 문화에 대한 의미있고 직접적인 체험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로버츠 웨스턴월드는 홍키통크를 완벽하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마다 왜 이렇게 많은 손님이 돌아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내시빌에서 즐겼던 음악, 재미, 그리고 독특한 경험에는 끝이 없었고 이 지역 주민들은 친절하다는 평판에 걸맞게 잘 해주셔서 즐거웠던 여행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함께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기타를 배우게 된 유은지 씨. 끈질긴 설득 끝에 드디어 일본에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게 됐는데요. 선생님의 집으로 찾아가 수업을 들었는데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함흥시가 평양 다음으로 큰 대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집은 딱 함흥 중심가에 계셨고 저희 집은 좀 변두리 쪽에 있어가지고 또 교통 이동이 또 불편하거든요. 이제 뭐 유일한 이동 수단이 자전거였는데 이제 자전거를 타고 두 시간씩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일주일에 많으면 두 번. 아버지가 저를 뒤에 태우고 다니셨어요. 자전거 뒤에 저를 태우시고 전 또 기타를 메고 뭐 날씨가 좋을 때는 또 상관없는데 이제 겨울이거나 뭐 여름이거나 이러면은 죽죠.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기타 수업을 들으러 가는 길, 유은지 씨는 그 시간이 행복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가는 시간만 2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자전거 페달을 밟는 아버지에게 그저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아버지 고생하시는 게 너무 이게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니까 뒤에서 앉아가면서도 불편하게 앉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뭐 어떻게 걸어가면은 막 4시간 천천히 걸으면 4시간 뭐 빨리 걸으면 3시간 뭐 그래도 시내여서 아스팔트는 있었지만 또 인도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뭐 오르막도 있고 뭐 이러면은 이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죠.
아버지의 헌신으로 그리고 유은지 씨의 성실함으로 6년 내내 이 클래식 기타 수업을 받았는데요. 그만큼 유은지 씨의 실력은 늘었지만 연주할 수 있는 곡은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북한 곡을 교축본을 넣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허용이 안 되니까 외국 곡이나 아니면은 좀 이제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 많은데 그거를 이제 배워도 연습을 해도 어디 가서 연주할 곳이 없고. 근데 뭐 진짜 클래식 기타를 위한 클래식 기타 곡 그런 게 있는데 진짜 많은데 그거는 연주를 못하고 선생님도 애당초 가르칠 생각이 없으셨고 예, 잘못했다가는 이제 큰 이제 고초를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시고 테크닉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정석대로 가르치시지만 일단 곡이 들어갔을 때는 북한 곡 위주로 이제 가르치시고 그랬었죠.
그렇게 고등중학교 졸업을 앞둔 유은지 씨는 음대에 진학할 꿈에 부풀었는데요.
예술대학을 준비를 하고 이제 아, 나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면은 그 예술대학으로 입학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다 계획을 짜놓고 했었는데 그 졸업 당시에 아버지가 이렇게 다니던 학교에서 뭐 사건 사고가 하나 터졌어요. 그때 당시 막 컴퓨터가 대량으로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반이 막 생기고 그리고 학생들이 막 몰래 밤에 나와서 CD 넣고 이제 드라마나 한국 드라마나 뭐 중국 영화 뭐 이런 그런 거를 이제 몰래 봤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도 어느 날 이렇게 같이 봤었는데 그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는 그 당시 대학교 교수였는데요. 학생들과 한국 드라마를 봤다가 누군가의 밀고로 보위부에 체포됐고요. 벌금형을 받고 또 전문학교 교장으로 이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유은지 씨도 예술대학 진학을 포기하게 되죠.
선생이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구속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저희 집이 이제 풍비박산이 났고 그러다 보니 음악을 한다는 게 뭐 돈이 많이 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학교라는 게 따로 등록금이 없어요. 그냥 선생님이 뭐 내라면 내라는 대로 다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이제 엄두를 못 냈었는데 저희 집안도 이제 갈 형편이 못 된다. 예. 그래서 대학 그 예술대학은 접고 그래도 이거 배운 이제 음악을 써먹어야 되는데 직업을 찾아야 되고 근데 그때 당시 유치원 교사 음악 선생님을 모집한 양성서가 생겼었거든요. 그때
원하던 음대는 못 갔지만 또다시 찾아온 기회에 유은지 씨는 유치원 음악교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사범대를 졸업을 해야 이제 교사 자격증을 따는데 저희는 이제 2년 만에 속성교육을 해가지고 음악교사 이제 시험을 봐서 그 2년 다니면 그 교사 자격증을 주는 거예요. 음악교사만. 그래서 제가 운이 좋았어요. 제 딱 그 시기에 그게 생겼어요. 네. 진짜 딱딱 뭔가 이렇게 운이 좋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다니고 유치원 음악교사 기타반을 하나 맡아가지고 예, 교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유치원 음악교사로 일하던 유은지 씨에게 한 학부모가 중국으로 건너가 보지 않겠냐는 솔깃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유은지 씨는 중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탈북민 유은지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명문사립대학교인 듀크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듀크대학교는 미국 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연구중심형 사립대학교입니다. 남부의 하버드, 남부의 자존심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이 명문사립대학교인데요. 아이비리그 같은 명문사립대학들이나 UCLA, UC버클리 같은 대형 공립학교만큼 외국에 많이 알려진 편은 아닌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훌륭한 명문사립대학교로 손꼽히는 학교입니다. 그럼 먼저 이 듀크 대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의 학교인지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알아볼까요?
듀크 대학교는 US 뉴스 월드 리포트 평가에서 미국 전체 대학교들 중 공동 10위에 올랐으며 전 세계 대학 평가서인 타임스 하이 에듀케이션의 순위로는 전 세계 대학교들 중 20위에 오른 대학입니다. 이 학부는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로 평가되는 북동부의 아이비리그 대학들처럼 최고로 입학하기 어려운 The Most Selective 등급에 속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더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듀크 대학교는 1838년에 설립됐습니다. 180여 년 전 당시 노스캐롤라이나 시골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의 한 분파인 감리교 신자들, 그리고 역시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이 사회봉사나 교육활동에 특히 진취적이었던 퀘이커 신자들이 설립한 조그만 학교가 오늘날 듀크대학교의 시초인데요. 이후 담배 재벌인 듀크 가문의 재정적인 뒷받침에 힘입어서 학교가 크게 발전하고요. 듀크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명할 때까지 이 듀크대학교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듀크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듀크대학교는 랜더풀 카운티에 살고 있던 감리교 신자들과 케이크교 신자들이 1838년 브랜틀리 요크라고 하는 교수를 청빙해 거의 사설 강습소와 같은 성격의 브라운스 스쿨하우스를 설립해 이 지역에 있는 자녀들을 교육하였던 시절로 그 뿌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듬해 유니언 인스티튜트로 이름이 바뀌면서 정식 교육기관으로 주정부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감리교 신자들과 함께 이 학교를 지원했던 케이크교 신자들이 독자적인 교육기관을 세우면서 이 유니언 인스티튜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요크 교수의 후임으로 취임한 브렉스턴 크레이븐 학장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정부에 협조를 요청했고 1851년 주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노멀 칼리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정부 차원의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공립학교 시스템을 기대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그러자 목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크레이븐 학장이 감리교단에 도움을 요청했고요. 감리교단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서 1859년 이 학교는 감리교 목회자를 배출하는 트리니티 칼리지라는 이름의 신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감리교단 소속의 신학교였던 트리니티 칼리지가 어떻게 일반 종합대학교인 듀크대학교로 변모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건 바로 당시 담배 농사로 큰 재벌이 된 듀크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 계속 들어보시죠.
이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담배 산업과 전력 산업을 일으켜 세계적인 거부가 된 듀크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 듀크 가문의 워싱턴 듀크는 이미 오래전부터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 트리니티 대학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워싱턴 듀크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을 받는 특혜가 주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이 대학의 당시로서는 거액인 30만 달러를 기증했고 1878년 최초로 여학생들이 졸업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 내 교육기관이 거의 그랬던 것처럼 트리니티 칼리지도 남학생만을 교육시키는 고등교육기관이었는데요. 트리니티 칼리지는 이를 받아들이면서 학교 안에 여자대학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 캠퍼스 안에서 남녀공학이 실시된 건 1972년도에 이르러서야 가능했을 만큼 보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워싱턴 듀크의 아들들인 벤자민과 제임스 듀크도 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이 대학에 애착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특히 둘째인 제임스 듀크는 오늘날의 듀크 대학교가 있게 한 1등 공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워싱턴 듀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벤자민 듀크는 계속적으로 이 대학에 애착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의 동생이자 듀크 가문에서는 가장 부자였던 제임스 듀크는 자신의 재산 4천만 달러를 출자하여 1924년 듀크 재단을 설립해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병원, 대학교, 도화원, 교회들을 설립하고 트리니티 칼리지를 더욱 든든한 대학으로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제임스 듀크는 1925년 사망하면서 당시의 금액 6,700만 달러를 듀크 재단에 헌납했습니다.
이렇게 풍부한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동부의 우수한 교수진을 영입하면서 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는데요. 그러면서 학교 측은 학교 발전을 위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듀크 가문을 기려서 학교 이름을 듀크 대학교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제임스 듀크는 사망하기 전해인 1924년에 아버지 워싱턴 듀크 그리고 가문의 이름으로 학교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 듀크 대학교는 대형 사립종합대학교로 새롭게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재의 듀크 대학교의 학생 현황 한번 살펴볼까요? 교육 전문가 선승우 씨 설명 들어보시죠.
대학 웹사이트에 따르면 학부생으로 6,900여 명, 대학원생이 약 8,800명이 있으며 3,700명이 넘는 교수진, 약 4만 명의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아시안계의 우수한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 역할이 매우 높은 대학입니다. 또한 1학년을 마치고 2학년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97%에 이르는 것을 보면 듀크 대학의 학부생들이 모교를 사랑하고 일단 입학을 하고 나면 힘껏 공부하는 대학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수대 학생의 비율은 한 명당 6명꼴로 이 지역 어느 학교보다 좋은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여러 오랜 명문대학들이 진리, 자유, 정의, 학문, 그리고 종교성 짙은 표현들을 모토, 구호로 삼고 있는데요. 듀크대학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듀크대학교의 모토는 심오한 학문 연구와 종교인데요. 이에 얽힌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육 전문가 선승호 씨 도움말입니다.
듀크대학교 역사 기록서에 따르면 감리교 청수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이며 6,500여 곡의 찬송곡을 작사 작곡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의 찬송곡인 거룩한 지식 3절에서 인용한 심오한 학문과 거룩한 신앙을 모토로 채택한 것입니다. 듀크대학교는 감리교단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최고의 명문 대학으로 근대에 이르기까지 감리교의 신앙의 뿌리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학이지만 현대에 와서는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 순수한 학문 기관으로 거룩하고 신성한 도덕적인 책임의 바탕 위에 인류와 지역사회에 최고의 학문을 전수하는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은 남부의 자존심,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듀크 대학교가 걸어온 발자취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듀크 대학교의 좀 더 다양하고 유익한 얘기 들려드리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Hell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이 시간 여성의 관심사와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올림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은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자, 여자 선수들의 출전 비율이 같아서 이 성평등을 완성한 첫 올림픽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대제전에 남녀가 똑같이 국가를 대표하게 되면서 여성의 참여를 늘려왔던 올림픽이 포용과 평등이라는 꿈을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시 이번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에는 올림픽에서 이 히스토리 메이커들을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올림픽에서 선입견을 깼던 여자 선수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자, 히스토리 메이커 오늘은 여성으로서 올림픽 성화봉송 첫 번째 주자가 된 여성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요. 이 성화봉송이라는 게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까지 성화를 네. 운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개인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룹이 참여할 수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를 들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 성화봉송 주자들도 걷기도 하고요. 달리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도 움직이고요.
네.
스케이트, 뭐 서핑에 심지어 등산까지 하면서 성화를 올림픽 개최하는 곳까지 지금 이동을 시킵니다. 아, 성화봉송을 시작하는 첫 주자 그래서 뭐 그 영예는 남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 성화봉송이 시작된 역사를 보니까요. 이게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 올림피아 신전에서 그 여사제로 분한 여배우가 성화를 채화하고요. 첫 봉송 주자에게 이 성화를 넘겨주면 이 성화는 그리스를 돌다가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네.
도쿄 올림픽 전까지는 이 성화 봉송 첫 주자 역할이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2021년에 열린 이 도쿄 올림픽의 성화 봉송 첫 주자로 여성이 선정됐는데요. 이게 성화 봉송 역사 8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자, 성화 봉송 첫 주자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 주인공 누구였나요?
네. 그리스 출신 사격 선수 안나 코라카키 선수였습니다.
네.
이 코라카키 선수는 2016년 브라질에서 열렸던 그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25m 권총 부문에서 금메달 따냈고요.
네.
10m 공기 권총에서도 동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입니다.
네.
당시 그리스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첫 성화봉송 주자를 여자 선수로 결정하면서 이게 역사적인 순간이다라고 말했다고 MP통신이 전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이보다 훨씬 앞서서 1968년 멕시코 시티에서 열린 이 올림픽 대회 첫 마지막 주자였던 사람이 바로 또 여성이었습니다.
네.
멕시코 육상 선수 에니케타 바실리오 선수였는데요.
네.
이 선수가 올림픽 역사상으로 처음으로 개최국의 성화를 점화하는 역할을 맡아서 화제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지난 4월에 그리스 올림피아 헤라 신전에서 채화된 성화가 5월 프랑스의 그 60여 개 지역을 지나면서 봉송이 됐는데요. 이번 그 파리 올림픽에서는 몇 명의 여성이 이 올림픽 봉송 주자로 뛰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네. 자, 여성으로서 첫 성화 봉송 주자와 마지막 주자라는 역사를 쓴 인물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파리 올림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숫자적인 성평등을 이뤘는데요.
네.
사실 여자 선수의 이 출전 진흥을 명시한 역사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1세기에 걸쳐서 여성 선수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긴 했습니다만
네.
올림픽 승인을 신청하는 모든 스포츠에 여성 경기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그런 규칙이 도입된 거는 이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1991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림픽 헌장에 남녀 평등을 천명한 건 1996년이었고요.
네.
당시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헌장 내 규칙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수준과 모든 구조에서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처음 명시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21년에 열렸던 이 도쿄올림픽 당시에 여자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기, 18개 경기, 수영, 카누, 스프린트 여자 경기, 소프트볼, 가라테, 스포츠 클라이밍, 서핑 같은 종목이 추가되고요.
네.
여자 선수들이 참가하게 되면서 파리올림픽에서 성평등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볼까요?
예. 자, 미국 MBC 방송에 따르면요. 총 329개 종목에서 여성은 152개, 남성은 157개, 그리고 남녀 혼성 종목은 20개입니다.
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이번 대회에서 5천 명 이상의 여자 선수들이 경쟁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지난 1세기에 걸친 참 오랜 여정에서 눈에 띄는 여자 선수들이 있습니다. 올림픽 안에서 선입견을 깬 여자 선수들 누군지 한 명씩 알아보죠.
네. 올림픽 공식 페이지에 소개된 선수들인데요. 좀 네. 소개해드릴게요. 네. 먼저 올림픽에서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는 처음으로 히잡을 쓰고 출전한 무슬림 선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이브티아즈 무하마드이고요.
네.
미국 펜싱 국가대표로 2016년에 리우 올림픽 펜싱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네.
IOC는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를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 북동부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고요.
네.
공립학교를 다니면서 실력을 쌓고 국가대표가 된 선수인데요.
네.
미국의 타임즈는 같은 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네.
자, 올림픽 대회 출전 후인 2018년 이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는 회고록을 폈습니다.
네.
자부심, 실현 불가능한 아메리칸 드림을 향한 나의 싸움 이런 제목의 자서전이었는데요. 그뿐 아니고 스포츠를 통한 미국 여성 인권 보호 기구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또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브티하즈 무하마드 선수
네.
미국 국가대표로서 처음 이 머리 가리개 히잡을 쓰고 출전한 무슬림이다. 이런 무슬림 여성이라는 점에서 참 상징성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 올림픽에 최초로 히잡을 쓰고 무슬림 여성에 대한 선입견을 깬 인물이 따로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브티아즈 무하마드 선수보다 먼저 히잡을 쓰고 올림픽 육상 트랙을 질주했던 선수가 있습니다. 2012년에요. 런던 올림픽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사라 아타르 선수인데요.
네.
이 올림픽 대회에 출전한 첫 사우디아라비아 여자 선수였는데 이 아타르 선수 머리에는 그 히잡처럼 보이는 후드를 쓰고 옷에서 연결되는 모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후드를 쓰고 긴 소매와 또 달리기용 바지를 입고
온몸을 다 가렸네요.
그렇습니다. 800m 달리기에 출전했습니다.
네.
당시 이 선수의 기록보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상징성 때문에 관중이 더 큰 환호를 받았었는데요. 당시 세계 언론이 역사적인 질주라는 수식어를 달면서 이 히잡을 쓴 여자 육상 선수 소식을 화제로 다뤘었습니다.
네.
또 같은 대회에서 사우디 여자 유도 선수로 출전했던 샤히르 카니 선수가 있습니다. 히잡을 쓰고 경기를 치렀는데요. 이번 올림픽에 출전한 사우디아라비아 선수단은 총 9명인데 이 중에 3명이 여자 선수입니다.
네. 자, 히잡을 쓴 여자 선수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선수는 누굴까요?
네. 이번에는 여자 복서 권투 선수 소개해드릴까요?
네.
이름은 람나 알리입니다.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태어난 난민 출신 선수인데요. 영국으로 이주해서 소말리아 국가대표로 2021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네.
남녀 불문하고 올림픽 권투 경기에 출전한 첫 소말리아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자 패더급 복싱 종목에 출전했고 루마니아의 클라우디아 네치타와 경기를 치렀는데 출전 후 난민 출신 그것도 권투 선수인 알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네.
비록 올림픽 대회 첫 경기에서 졌습니다. 하지만 2015년과 2016년 영국 챔피언십 경기에서 우승하는 등 주목받는 선수였습니다.
네, 영국 내 첫 번째 무슬림 여성 챔피언이었다고요.
네, 무슬림 여성으로서 가족의 반대를 우려했던 알리 선수가요. 네, 영국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얻었을 때도 딸이 권투 선수인 걸 몰랐답니다.
네.
왜냐하면 가족에게 안 알렸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알리 선수는 이 무슬림 여성으로서 눈에 띄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삶은 많이 달랐다면서 어머니가 알았을 때 무슬림 사회의 시선에 대해서 염려가 많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가대표 선수로서 선입견을 깬 인물이 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올해 파리 올림픽 대회로 돌아온 미국 체조 선수 시몬 바일스 선수 있습니다.
네.
뭐 2016년 올림픽 체조 4관왕으로 아주 유명했죠.
그렇죠.
키가 142cm. 올해 27살의 바일스 선수. 지금 뭐 체조계에서 가장 화려한 챔피언이고요.
네.
세계 챔피언이고 처음으로 모든 대회를 석권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입니다.
네.
자, 바일스 선수는 파리올림픽 체조 여자 단체전 예선 경기에서 뛰음틀과 마루 운동에서 1위였습니다. 평균 대에서는 2위로 결선에 진출했고요. 그 2단 평행봉에서는 9위로 결선 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개인 종합에서도 1위를 기록하면서 미국 대표팀의 단체전 예선에서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시몬 바일스 선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4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단체전 은메달, 또 평행봉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공백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약 2년 동안 대회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4관왕 오르면서 복귀를 알렸는데요. 그 2년 공백 기간은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 주치의 그 성학대 사건 등이 터지면서 힘든 네.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바일스 선수가 그 기간에 심리 상담을 받아서 안정을 찾은 후에 복귀할 수 있었답니다. 이 기간에 바일스 선수는 그 프로 미식 축구 리그 NFL의 조너슨 오원스 선수와 결혼해서 또 가정을 꾸렸습니다.
축하할 일도 있었네요. 예. 그런데 시몬 바일스 경기를 본 사람들이라면요, 왼쪽 발목에 발목하고 종아리에 압박 붕대를 감은 모습 보셨을 겁니다.
네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지난달 28일 그 여자 단체전 예선에서 다리를 좀 다쳤습니다. 그 부상을 참고 경기를 마친 건데요. 예선 도중에 그 왼쪽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뭐 포기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갔다고 MBC 방송의 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네.
이 바일스 선수는 마루 운동 예선 도중에도 왼쪽 다리를 붕대로 감았었는데요. 이후 뛰틀 경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개인 종합 결승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경기 도중에 다친 거네요.
보도 내용을 보면요. 세실 랜디 코치가 바일스 선수가 몇 주 전부터 종아리에 통증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경기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네.
바일스 선수는 2021년 그 도쿄올림픽에서 트위스티스로 경기를 포기했었습니다.
네네.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를 겪고 있지 않다고 얘기했었는데 바일스 선수가 치료와 상담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네, 트위스티스가 뭔가요?
이게 체조 선수들이 공중에서 회전하는 동안에 방향 감각을 잃어서 그 착지할 방법을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네.
그래서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요. 이 바일스 선수, 뭐 바일스2라는 이름의 아주 고난도의 트위스트 기술을 구사하는 선수입니다.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트위스티스 현상을 경험하고 팀 결승전과 개인 종목 결승전에서 기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그때 뭐 다행히도 부상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심리적 부담이 아주 강해서요. 경기를 포기했었는데 이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이번 올림픽에서 트위스트 기술을 아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체조 선수로서의 기량뿐 아니라 정신적 강인함도 입증한다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네, 시몬 바일스 선수를 주축으로 한 미국 여자 체조팀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죠.
네.
자, 이로써 바일스 선수도 5관왕의 꿈을 이뤘네요.
그렇습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여자 기계 체조 일정이 7월 28일부터 시작해서 8월 5일까지입니다.
네.
30일 프랑스 파리의 베르시 아레나에서 열린 체조 경기에서 마지막 종목의 마지막 선수로 경기장을 나선 직후 이 바일스 선수의 점수가 화면에 떴습니다.
네.
14.666. 그래서 미국 팀은 최종 총점 171.296점으로 단체전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다시 한번 체조계 정상에 올랐는데요.
네.
미국 여자 체조 대표팀에게는 이게 네 번째 올림픽 금메달이 되고요.
네.
바일스 선수는 7월 31일까지 올림픽 금메달 5관왕의 기록을 세우면서 살아있는 체조의 전설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네.
올림픽 여자 체조 최다 금메달 선수가 됐습니다.
네. 올림픽 대회로 알아본 히스토리 메이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늘 밤 사이 러시아 드론 14대를 모두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이날 텔레그램에 올린 성명에서 샤헤드 드론이 우크라이나 남부와 중부 6개 지역에서 격추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우크라이나가 미국산인 고속기동 포병 로켓 체계 하이마스로 추정되는 서방 로켓을 사용해 크루스크 지역 세임강 다리를 파괴해 민간인을 대피시키려는 자원봉사자들을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6일 늦게 텔레그램을 통해 크루스크 지역이 처음으로 서방산 로켓 발사대의 공격을 받았다며 아마도 미국산 하이마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크루스크 지역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계속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16일 크유군이 러시아 침공을 시작한 지 11일 만에 크루스크 일부 지역에서 1m에서 3km 전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부터 이 지역 1150제곱킬로미터에 걸쳐 82개의 정착촌을 장악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 수치가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진격한 규모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레스키 총사령관은 화상 브리핑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11.5km 떨어진 말라야 룽냐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레스키 총사령관은 그곳에서의 전투를 통해 크유군이 많은 포로를 생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최소 9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보건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17일 이스라엘군의 이번 공습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무기 창고를 공격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성명에서 이번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중에는 여성과 두 자녀가 포함됐으며 다른 5명은 부상을 입었고 그중 2명의 부상은 치명적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나와티에 지역에서 발생한 공습으로 인한 이번 피해는 지난해 10월 가자지구에서 전쟁이 시작된 후 헤즈볼라와 이스라엘군이 국경을 넘어 거의 매일 폭격을 주고받은 이후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진 가장 큰 피해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공군이 이스라엘 국경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약 12km 떨어진 나바티에 지역에 있는 레바논 헤즈볼라의 무기 창고를 밤새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의원들이 타이완을 방문한 가운데 중국이 일본에 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 주재 중국 대사관은 16일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 전 방위상을 비롯한 일본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이후 일본에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계획을 방해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를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경고를 내놨습니다. 자민당 소속인 이시바 전 방위상은 지난 13일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과 만난 후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한 것처럼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해 점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있다면서 양측은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6일 수단 군부의 내전을 진정시키기 위한 평화회담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톰 페리엘로 수단 특사는 이날 X, 옛 트위터를 통해 준 군사조직 신속지원군은 여전히 회담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군도 이곳에 오기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지역에 따라 최저 영상 16도에서 26도, 최고 영상 26도에서 영상 33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이조은이었습니다.